World News.
뷰의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은 미국이 제재와 인권 비판을 통해 자신들의 핵포기를 압박한다면 비핵화로 향한 길이 영원히 막힐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16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외무성 미연구소 정책연구실장의 개인 명의 담화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담화는 미 행정부 고위관리들이 신뢰 조선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제재 압박과 인권 소동의 도수를 전례 없이 높이는 것으로 우리가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 수 있다고 계산했다면 그보다 더 큰 오산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비핵화로 향한 길이 영원히 막히는 것과 같은 그 누구도 원치 않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6일 VOA에 비핵화는 미북 정상급에서 이뤄진 사상 첫 약속이라며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한 약속들이 지켜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언론인 자말 카쇼기 암살과 관련해 무하마드 빈살만 왕세자를 규탄하는 미국 상원 결의안에 대해 내정 간섭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사우디 외교부는 오늘 성명을 통해 사우디는 내정에 대한 어떤 방식의 간섭과 사우디 지도력을 무시하는 비난, 또 주권을 훼손하려는 어떤 시도도 명백히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카쇼기 암살과 관련해 빈살만 왕세자를 비난하는 것은 근거 없는 의혹에 기반을 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우디는 양국의 중요한 전략적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을 막기 위해 미국이 사우디를 국내 정치 논쟁에 끌어들이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 상원은 13일 카쇼기 암살 사건과 관련해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 모하마드 빈살만 왕세자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중국 당국에 억류된 캐나다인 사업가 마이클 스페이버 씨가 지난 10일 체포된 이후 처음으로 캐나다 대사와 면회를 했습니다. 캐나다 외교부는 어제 존 맥켈럼 중국 주재 캐나다 대사가 스페이버 씨를 접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접견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스페이버 씨와 같은 날 중국에 억류됐던 전직 캐나다 외교관인 마이클 코프릭 씨도 14일 캐나다 대사와 처음 면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프릭스는 지난 10일 베이징에서 체포됐으며 스페이버 씨는 랴오닌성 단둥에서 같은 날 체포됐습니다. 중국 당국은 두 사람이 국가안보 위해 혐의로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체포된 캐나다인 두 명과 관련해 중국과 캐나다 측은 원활한 영사소통을 하고 있으며 체포된 이들은 모두 법적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화싱턴 VOA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자국 군함이 러시아에 의해 나포된 사건을 계기로 선포했던 계엄령을 오는 26일 해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페트로 포로센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어제 기자들에게 앞으로 러시아가 대규모 공격을 하지 않는다면 계엄령을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포로센코 대통령은 앞서 러시아군이 지난달 25일 케르치 해협을 통과하려던 우크라이나 함정 두 척과 예인선 한 척을 무력으로 나포하자 러시아와의 국경 지역에 30일 동안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포로센코 대통령은 또 군사적 상황이 내년 3월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 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계엄령이 해제되면 바로 선거 준비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휴전 합의가 이루어졌던 예멘 내전의 최대 격전지 호데이다에서 어제 후티 반군과 친정부 간 전투가 벌어져 12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관리들에 따르면 사상자들은 15일 저녁 호데이다 남부와 동부 지역에서 벌어진 전투가 16일 오후까지 이어지면서 발생했습니다. 앞서 정부군과 후티 반군은 지난 13일 유엔 중재로 호데이다에서 휴전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 이틀 만에 호데이다 외곽에서 산발적인 충돌이 재개된 겁니다. 아프가니스탄 무장반군 탈레반과 미국이 아프간 평화협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오늘 아랍에미리트에서 만납니다. 탈레반 대변인은 미 정부 관리들과 오늘 다시 만나기로 했다면서 이번 회동에는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 아랍에미리트 대표단도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AP통신은 아프간 측이 오늘 회동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평화협상과 관련한 아랍에미리트 회동에 아프간 인사가 모습을 드러낸 것은 큰 진전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2월 17일 월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길이 영원히 막힐 수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미 국무부 관계자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한 약속들이 지켜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외교 국방장관들이 워싱턴에 모여 북한의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한 공동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내년도 미국 의회에서는 북한 문제를 포괄적으로 재점검해봐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으나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가끔 구름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7도에서 0도, 낮 최고는 영하 9도에서 영상 9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모두 0.5 내지 2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비핵화를 향한 길이 영원히 막힐 수 있다는 북한의 주장에 김정은 위원장의 약속을 상기시켰습니다. 비핵화는 미북 정상급에서 이루어진 사상 첫 약속이라며 지켜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싱가포르 회담에서 전례 없는 미북 정상 간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실 관계자는 16일 미국이 대북 제재 압박과 인권 비판 강도를 높여 핵을 포기시키려 한다면 비핵화를 향한 길이 영원히 막힐 수 있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한 비호의 논평 요청에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역사상 처음으로 미북 정상 차원의 비핵화 약속을 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어 전 세계가 집중한 것은 김 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이라며 북한이 거듭 밝힌 비핵화 의지를 상기시켰습니다. 북한은 이날 외무성 미국연구소 정책연구실장의 개인명의 담화에서 미 행정부 내의 고위 정객들이 신뢰조성과는 전혀 인연이 없는 우리에 대한 제재 압박과 인권 수동의 도수를 전례 없이 높이는 것으로 우리가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 수 있다고 타산하였다면 그보다 더 큰 오산은 없으며 오히려 조선반도 비핵화로 향한 길이 영원히 막히는 것과 같은 그 누구도 원치 않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의 국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한 약속들이 지켜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목표는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약속한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반발에도 미국 정부는 주요 부처를 총동원해 북한의 돈줄 쥐기에 이어 인권 카드까지 꺼내들며 전방에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미 재무부는 지난 10일 북한의 사실상 2인자인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정경택 국가보위상, 박광호 노동당 부위원장 겸 선전선동부장 등 김정은 정권 핵심 인사 3명을 인권유린과 관련해 대북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국무부는 북한을 중국, 이란 등 10개 나라와 함께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국무부는 이날 별도 브리핑에서 최 부위원장 등 제재 대상 지정과 관련해 북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대북제재를 지속할 것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12일 BOA에 인신매매 퇴치 노력이 부족하다며 북한의 특정 지원을 금지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문이 정치적 도발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신매매 근절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나라들의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날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임기 중 북한과 관련해 취해진 조치들을 가장 큰 성과로 꼽으면서 전 세계를 하나로 모으고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었던 한 세대에서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를 통과시킨 일이 매우 중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외교 국방장관들이 워싱턴에 모여 북한의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한 공동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두 나라 장관들은 북한 문제를 긴밀히 논의했다면서 캐나다의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이행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크 폼페어 미국 국무장관은 14일 미국과 캐나다 외교 국방장관 회담 이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캐나다 측이 모든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을 이행하고 다른 나라들에게 대북 제재 압박을 유지하도록 촉구한 데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And I thank my Canadian counterparts for enforcing all of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encouraging other countries to maintain pressure as well.
폼페이오 장관은 이어 이번 회담을 통해 캐나다와 함께 북한 문제에 대해 밀접하게 일했던 것들을 논의할 수 있어서 대단히 좋았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외교장관은 이번 회담을 통해 캐나다는 북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미국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점과 북한의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한 캐나다의 노력을 거듭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We took the opportunity to reiterate our support for the United States efforts towards a denuclearized Korean Peninsula and our efforts in the area of sanctions evasion.
프리랜드 장관은 특히 모든 국가들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서 국제 질서 위반에 민첩하게 대응해야 한다면서 효과적이고 목표가 있는 제재 조치가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도 만장일치로 통과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을 이행하는데 지도력을 보여준 캐나다에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I am grateful for Canada's leadership enforcing unanimous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on sanctions that support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매티스 국방장관은 또 미국과 캐나다는 민주주의로 단결돼 있어 안보에서도 단결할 수 있다면서 민주주의 국가들은 공동의 방어를 위해 단결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르지 차잔 캐나다 국방장관도 캐나다가 북한 제재를 집행하기 위한 다국적 노력에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대해 또다시 느긋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트위터를 통해 북한과 잘해 나가고 있다며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협상이 급할 게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트위터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북한과의 협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물어온다며 자신은 늘 서두를 것이 없고 그 나라는 경제적으로 크게 성공할 훌륭한 잠재력이 있다고 답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김정은은 이를 누구보다도 잘 보고 있으며 자국민을 위해 이를 충분히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2차 미북 정상회담 추진 상황과 지연되고 있는 미북 고위급 회담에 대한 질문이 나올 때마다 서두를 게 없다는 답변을 되풀이해왔습니다. 지난 9월 24일에는 뉴욕에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시작하기 전 기자들에게 북한과 관련해 많은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협상을 위한 김정은 위원장의 엄청난 열정을 보고 있다며 미국은 서두르지 않고 급할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달 8일로 예정됐던 미북 고위급 회담이 연기됐을 때도 북한 문제는 급할 게 없고 제재도 유지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북한과 협상했던 전직 미 고위관리들은 앞서 BOA에 이를 미북 합의 도출 이전에 회담을 열 의향이 없다는 협상 전술로 풀이하면서도 교착 상태가 길어지면 북한의 도발이 재개될 위험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백성호입니다.
미국에 대한 북한의 비난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내년 초로 예정된 미북 간 2차 정상회담 개최가 확실치 않아 보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북한이 비핵화 협상의 결렬을 다시 위협한 이유가 뭘까요?
예, 지난주 정권의 2인자인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을 제재 대상에 올리는 등 8월부터 이어진 제재 조치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조치를 정세 흐름에 역행한 악랄한 적대 행위이자 도발적 망동이라고 비난하면서 미북 간 새로운 관계 수립을 위한 신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신뢰 조치는 제재 완화 또는 해제를 의미합니다.
북한은 앞서도 핵개발 재개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미국의 제재 해제를 요구했었죠.
예, 지난달 2일 외무성사나 미국 연구소 소장 이름으로 발표된 논평에서 이런 주장을 폈는데요. 미국이 제재에 계속 집착하면 핵개발과 경제 건설을 함께하는 병진 노선을 다시 추구할 수 있다고 위협한 겁니다. 이 논평이 발표되기 하루 전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한이 싱가포르 공동선언의 합의를 이행할 때까지 경제적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논평은 미국 연구소 정책연구실장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요. 앞서 연구소장 이름으로 발표한 논평보다는 수준이 한 단계 낮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두 논평은 정부 산하기관 간부가 개인 자격으로 발표했다는 게 공통점입니다. 제재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에 대한 불만과 불신을 적나라하게 표출하면서도 비핵화 협상에 판을 깰 의사는 없음을 내비친 겁니다.
북한의 어제 담화는 폼페이오 장관을 강하게 비난하고 있는 게 두드러진 특징 같은데요.
네, 국무장관을 비롯한 미국의 고위 정객들이 매일같이 우리를 악의에 차서 헐뜯었다고 했고요. 특히 국무부는 북미 관계를 원점 상태로 되돌려 세워보려고 기를 쓰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을 뿐 지난주에 이어 또다시 폼페이오 장관을 강하게 겨냥한 겁니다. 지난주에는 폼페이오 장관에 대해 낯가죽이 두터워도 여간 두텁지 않다고 인신공격성 비난을 가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앞으로 폼페이오 장관과의 고위급 회담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건가요?
명시적으로 그런 표현이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폼페이오 장관의 협상 상대인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은 이미 지난달 폼페이오 장관 간의 회담을 두 차례나 거부한 바 있습니다. 당시 미국은 일정상 이유 때문에 회담이 연기된 것으로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폼페이오 장관에 대한 반감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 북한이 협상 상대인 폼페이오 장관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의지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죠.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미 관계 개선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데 국무부와 대통령의 말과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북한은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이런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수시로 친서를 보내고 추가 정상회담을 바라는 것은 이런 배경이 작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정상회담을 통한 비핵화 담판을 원하는 것이군요.
북한의 태도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 외에는 미국 정부 내 누구도 신뢰하지 않는 게 역력합니다. 국무장관을 비롯한 행정부 내 고위 정객들은 신뢰 조성과 전혀 인연이 없는 제재 압박과 인권 소동의 도수를 높이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북한은 지난주에도 백악관의 보좌관들, 국무장관, 국방장관, 재무장관, 의회의 정객들 누구라 할 것 없이 제재와 압박이 문제를 푸는 마술의 열쇠인 양 떠들어대고 있다고 비난했었습니다.
결국 문제 해결의 열쇠는 트럼프 대통령의 손에 있는 것이네요.
예, 그런데 주목되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서두르지 않겠다고 줄곧 강조하고 있는 점입니다. 제재 해제를 요구하면서 미국 측 대화 상대들을 비난하고 있는 북한의 페이스에 말리지 않겠다는 의중을 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초로 언급했던 2차 정상회담 개최도 전혀 확실하지 않아 보입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였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답보 상태에 있는 가운데 미 의회에서는 북한 문제를 포괄적으로 재점검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의회는 협상 진행 상황뿐 아니라 북핵 활동과 인권유린 행위 등 전체적인 상황을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겁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 중진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요한 부분에서 미사여구 이상의 진전이 많이 있었다고 보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It depends on how it develops. So ultimately, I really don't think that on the issues or on the parts of it that matter, much progress has been made beyond rhetorical.
상원 외교위 소속의 루비오 의원은 최근 VOA 기자 만나 북한 문제와 관련해 내년 의회가 어떤 행동을 취할지는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달려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남북 관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많은 것이 달려 있을 것이라며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벤카딘 민주당 상원 의원은 현 대북 상황과 지난 2년에 걸쳐 나타난 북핵 활동에 관한 행정부의 의회 브리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it really starts with oversight on the president, what's going on in North Korea. He makes a lot of general statements, but there's little backing up progress.
트럼프 대통령의 일반적인 진술만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하는 진전이 거의 없기 때문에 내년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감독을 시작으로 북한 문제의 현황을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다음 의회는 북한의 테러리즘 지원과 인권 유린 행위에 대한 이해를 넓혀 이 부분에서도 진전이 이뤄지고 있는지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And also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ir support of terrorism and human rights violations so that we get the next
북한 관련 현황에 관한 이런 점검이 먼저 이뤄져야 다음 의회는 의회가 행정부에 제공한 수단이 효과적인지 검토하고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카딘 의원은 또 비핵화 협상의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한국 측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며 한국은 북한과의 대화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보기 때문에 비핵화 협상 진전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일지 한국 측의 평가를 들어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I'd like to talk to the South Koreans because I think they have made significant progress in conversations with
이어 북한 정부에 대한 제재 체제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다면서 제재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는 있지만 북한 정부가 아니라 주민들을 돕기 위한 것이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상원 외교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제임스 리시 공화당 상원 의원은 북한 문제에 대한 동료 의원들의 우려를 이해한다면서도 모두가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내년 상원 외교위원장이 되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에 도달하기 위한 현재 진행 중인 노력에 관해 백악관 국무부와 정기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ommunicate regularly with both the White House and the State Department is to the ongoing efforts to get where we want to go.
그러면서 늘 더 빨리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싶지만 행정부가 협상을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다는 데 만족하고 또 협상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 만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모두가 계속 선의를 갖고 행동하는 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내년에도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로 활동하는 밤 메넨데즈 의원은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정책을 재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은 북한과 관련해 미국을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정책은 관세와 같은 다른 많은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You know, this is one of the challenges of the Trump administration's policies towards China. China could be a significant player in helping us.
그러면서 지금은 북한의 위협과 관련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중국이 우리를 의미 있는 방식으로 돕도록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메넨데즈 의원은 또 행정부는 북한과의 대화에 앞서 준비를 해야 한다며 준비 없이 갖는 대화는 결국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 연방정부기관인 감사원이 북한의 미사일과 핵공격 역량이 미국 안보에 장기적 위협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을 중국, 러시아 등과 함께 미국 핵심 시설에 사이버 공격을 실행할 수 있는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핵 공격 역량이 미 국가안보에 장기적 위협이 될 것이라고 미 정보감사원 GAO가 지적했습니다. 의회 활동을 지원하는 초당적 연방정부기구인 GAO는 13일 국가안보 연방기관이 지목하는 미국에 대한 장기적 위협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미 국가안보에 관한 장기적 위협을 적국의 정치적, 군사적 발전, 이중용도 기술, 무기, 사건과 인구 변화 등 네 가지 항목으로 분류했습니다. 이 가운데 북한의 ICBM과 핵공격 역량을 국방부와 국무부, 국가정보국 등이 지목한 적국의 정치적, 군사적 발전에 포함시켰습니다. 특히 북한이 북미와 동맹국을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역량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상당한 수량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생산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본토에 대한 핵공격과 다수의 탄도미사일 등을 장기적 위협이 될 수 있는 사례로 언급했습니다. 보고서는 같은 항목에서 북한 이외에 중국과 러시아의 국제적 팽창, 이란의 정치적 군사적 확대, 폭력적 극단주의, 테러리즘, 첩보 활동 등을 그 밖의 위협으로 지목했습니다. 또 보고서는 무기 항목에서도 북한을 위협 요소로 꼽았습니다. 특히 인공지능과 센서, 데이터 분석, 우주 기반 플랫폼 등의 발전으로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통합 정보 감시 정찰 환경이 구축될 수 있다면서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이 이런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적국들이 전기와 화력, 핵 발전소 등과 같은 미국의 핵심 기반 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실시할 수 있다면서 역시 북한과 함께 중국, 러시아, 이란을 지목했습니다. GAO는 의회 조사국, 의회 예산국과 함께 미국의 의회 활동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입법 보조기관입니다. 의회 감시견으로 불리며 예산 집행을 감시하고 의회와 연방정부의 예산 수립에 필요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의회 조사국은 지난달 북한이 핵시설과 핵물질, 핵탄두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이어 또 다른 보고서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 개발 등 대량 파괴 무기 분야에서 이란과의 협력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박형수입니다.
북한이 미국과의 실무 협상을 거부하는 것은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이 없음을 보여준다고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정상회담만을 고집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주장을 믿어준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힐 전 차관보는 실무회담이 열리지 않아도 2차 미북 정상회담은 개최될 것으로 보이지만 회담이 성공해 비핵화로 이어질 것인가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a summit can happen as Singapore proved, but the real question is can a summit
북핵 6자 회담 미국 측 수석 대표를 지낸 힐 전 차관보는 14일 VOA의 대담 프로그램 워싱턴 톡에 출연해 비핵화 문제는 정상회담이 아니라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준비회의에서 해결될 사안이지만 현재까지 그런 준비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problem is that these meetings that there have been have just been reduced to arranging for
특히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북한 외무성 인사들 간 만남이 지연되고 있는데 우려했습니다.
Yes, I mean, I think they start things and then they don't follow up. I mean, the notion of the U.S. Special Envoy not being able to get a meeting.
미국의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북한 외무성 인사들과 만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이며 북한이 진지하지 않다는 맥락에서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힐 전 차관보는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과만 협상하려 한다며 이는 주한미군이 문제라는 북한의 오랜 주장을 믿어준 유일한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While this process or so-called process has been going on.
이어 한국의 대북 접근법을 지적하며 남북관계의 많은 진전이 미국의 어려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미국은 남북한이 함께할 기회를 지지하지 않는 위치에 놓이고 싶어하지 않는 동시에 남북관계에 많은 진전이 있고 비핵화에 진전이 거의 없다면 긴장이 조성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 정권의 소송을 제기한 오토 원베어 가족 측 변호인단이 처음으로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닷새 앞으로 다가온 증거 청문과 관련된 준비 상황 등을 설명했는데 북한 측 좌석은 텅 빈 채 진행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토 원베어 측 변호인들이 워싱턴 DC 연방법원에서 담당 판사와 대면했습니다. 원베어 측 변호를 맡은 벤자민 해치 변호사와 리차드 컬른 변호사는 14일 열린 사전 심리에 출석해 이번 소송과 관련한 사안들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이번 심리는 워싱턴 DC 연방법원장인 베럴 하월 판사가 직접 이끌었으며 오는 19일로 예정된 증거 청문에 대한 계획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원베어 측에선 변호사 2명을 포함한 법률회사 관계자 4명이 출석했지만 북한 측에선 아무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앞서 원베어의 부모인 프레드와 신디 원베어 씨는 지난 4월 아들이 북한의 고문 때문에 사망했다며 북한 정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원베어 측 변호인은 부모와 원베어의 주치의, 한반도 전문가들의 진술서를 제출하면서 이들이 직접 법원에서 증언을 할 수 있는 증거청문 개최를 요구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오는 19일 출석을 허가한 상태입니다. 증거청문회는 원비어의 부모와 형제 등 4명과 함께 한반도 전문가인 이성윤 미 터프츠대학 교수, 북한 인권 전문가인 데이비드 호크 북한인권위원회 위원 등 6명이 나설 예정입니다. 이날 하월 판사는 약 20분간 진행된 심리에서 원비어의 부모나 형제들이 기존에 제출한 서면 진술서 외에 증거청문에서 추가로 진술할 내용이 있는지 또 어떤 증거들이 제출될 예정인지 등을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해치 변호사는 원비어의 부모가 북한의 테러 지원국 지정까지 기울인 노력과 아들의 억류 당시 들었던 사실 등을 추가로 증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원비어의 형제들은 기존 증언에 추가적으로 짧은 성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해치 변호사는 또 원비어의 고등학교 졸업식 당시 연설 장면과 북한에서 촬영된 원비어의 모습 등이 담긴 비디오 영상을 법정에서 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서면 진술서를 제출한 3명의 한반도 전문가들 중 로버트 콜린스 북한인권위원회 선임 고문을 제외하고 2명만 출석하는 이유를 묻는 하월 판사의 질문에는 콜린스 선임 고문이 해외에 거주 중이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날 하월 판사는 원비어 측이 요구하는 배상금 중에 병원비 지출 내역이 포함돼 있지만 자세한 내역을 보지 못했다고 지적했고 이에 해치 변호사는 19일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한 공식 대응 절차를 밟지 않고 있습니다. 이날 심리에 참석한 익명의 관계자는 BOA에 이런 이유 때문에 19일 청문 이후 추가 심리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19일 청문을 사실상의 재판으로 봐야 하며 이날 하루에 모든 심리 절차가 끝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19일 청문이 끝난 뒤 하월 판사는 당일 혹은 이후 시점에 판결문을 낼 수 있다면서 다만 증거들을 충분히 소화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일에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말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번 소송에 대한 원비어 측의 승소와 패소 혹은 기각 여부 등이 담기게 되며 만약 승소할 경우 북한 측이 원비어 가족들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도 명시됩니다. 현재 원비어 측 변호인은 원고인 원비어 부모가 입은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를 북한 측이 물어야 한다며 의료비 지출과 수입에 대한 손실금, 정신적 고통 등을 소장에 명시했습니다. 또 피고, 즉 북한 정권의 행동이 고의적이고 악의적이었다는 이유 등을 들며 징벌적 손해배상금과 함께 변호사 비용 등 각종 법정 비용 등을 요구했습니다. 소장에는 정확한 배상 액수가 명시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원비어가 사망할 당시 나이와 학력 등을 고려해 그가 생존했을 경우의 자산 가치를 199만 달러, 420만 달러, 603만 달러 등 세 가지 금액으로 추산한 서류를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상태입니다. 재판부가 원비어 측에 손을 들어줄 경우 원칙적으로는 북한으로부터 모든 배상금을 받아야 하지만 현재로선 가능성이 낮은 게 사실입니다. 다만 원비어 측은 미국 정부로부터 테러로 인한 피해 기금을 수령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는 미 테러 지원국 피해 기금을 통해 테러 지원국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당사자나 가족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2008년 미국의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됐지만 지난해 재지정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살해 사건과 더불어 원비어의 사망 사건이 북한의 테러 지원국 재지정에 주요하게 작용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비어는 지난 2015년 말 북한 여행길에 나섰다가 북한 당국에 체포돼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지난해 6월 의식불명 상태로 미국으로 돌아온 뒤 며칠 만에 숨졌습니다. 당시 일각에선 원비어가 북한의 고문으로 혼수 상태에 빠졌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나 원비어가 북한에 억류되기 전 그를 진료했던 치과 의사들은 아랫니 두 개의 위치가 크게 바뀌었다며 물리력이 가해졌다는 의학적 소견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의식불명 상태의 원비어를 진료했던 주치의 역시 진술서에서 원비어가 식중독의 일종인 보툴리누스균에 감염됐다고 밝힌 북한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사인을 뇌손상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10월 27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원비어가 미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성의껏 치료했다며 고문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국제사회에는 긴밀한 공조로 일본인 납치 등 인권 문제와 관련해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인권 개선 없이는 북한의 경제 번영과 발전이 힘들기 때문에 북한 정권이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도쿄에서 김영권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인 납북자 가족들과 중학생 80여 명이 모든 납북자의 귀국을 염원하며 고향이란 노래를 함께 부르고 있습니다. 납북자 관련 글짓기 대회에서 상을 받은 청소년들이 13살 때 납북된 요코타 메쿠미 씨를 그리며 쓴 글을 낭독하는 소리도 들립니다.
そのために私にできることは情報の収集と意見の発信だろう。
지난 15일 일본 도쿄에선 북한인권 침해 개몽 주간을 맞아 일본 정부가 주최하는 국제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는 북한 정부가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납북자 문제 등 현안과 관련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도록 국제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회의엔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 상태로 풀려난 뒤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의 아버지 프레드 원비어 씨가 참석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Two days ago, my son Otto would have turned 24. His birthday was December 12th.
원비어 씨는 지난 12일이 아들 오토의 생일이었다며 그를 계속 기리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납북자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해 일본에 왔다고 말했습니다. 원비어 씨 가족은 앞서 북한 정권이 아들의 죽음에 책임을 지고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미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비어 씨는 이날 발언에서 지난 60년 이상 북한 정권은 인질을 잡고 고문하며 법적 절차 없이 처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y are hostage taking, torture, and extrajudicial killing.
북한 정권의 이런 통치 체제 때문에 너무 많은 가족이 고통받아왔고 피해자들은 공포로 마비됐다는 겁니다. 원비어 씨는 이런 북한 정권의 테러 피해자 가족으로서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과 납북자 가족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정권이 이렇게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방치하고 대응하지 않는 미국과 일본, 한국 등 국제사회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원비어 씨는 이날 행사 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김정은은 우리가 보내는 메시지를 신경 쓰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북한의 변화 방안을 실질적으로 찾고 개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don't think he cares what we have to say. I think it's more important for us to develop methods that we can have that we can
야만적인 북한 정권 치하에 홀로 방치됐던 아들 오토가 숨졌을 때 자신은 북한의 상황이 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아들에게 굳게 약속했다는 겁니다. 원비어 씨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북한 정권을 겨냥해 소송을 제기했고 일본에도 왔다며 김정은 정권이 북한 주민 등 인간에게 하는 끔찍한 짓들을 세상에 더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납치 문제 담당 장관을 겸하고 있는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 장관은 이날 연설에서 납치 등 북한의 심각한 인권 침해 문제는 이제 국제사회의 공통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連の 조사委員会で、その 관련 보고서 중에 北朝鮮における 인권 침해의 多くは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의 광범위한 인권 침해는 현대 사회의 어떤 국가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다고 밝혔고 반인도적 범죄까지 규명했기 때문에 국제 사회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스가 장관은 특히 일본인 납치 문제는 주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로 책임을 갖고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부를 직접 비판하지 않은 채 북한이 올바른 길을 선택하면 밝은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北朝鮮には 豊富な 資源と 긴밀한 노동력이 있습니다.
북한은 풍부한 자원과 근면한 노동력이 있기 때문에 북한 정부가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며 올바른 길로 나아간다면 밝은 미래를 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스가 장관은 그러면서 일본은 북한과 상호 불신을 타파하고 핵미사일과 납치 문제를 해결하며 불행한 과거를 청산해 북한과 국교 정상화를 지향해 나갈 결의로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정부는 과거 일본인 13명을 납치했다고 시인한 뒤 사망자 8명을 제외한 5명과 가족을 일본에 보냈고 이후 이 문제가 종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공식 일본인 납북자가 17명에 달하며 북한이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일본인들의 생사 역시 신뢰할 수 없고 확인되지 않은 실종자만 수백 명에 달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즈카 시게오 일본인 납치 피해자 가족회 대표와 가족들은 이날 행사에서 북한 정부가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일본 정부와 국제사회가 북한 정부를 더 외교적으로 압박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지난 2014년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의 납치 행위를 반인도적 범죄 가운데 하나로 지목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전쟁, 전시전후 등 1950년에서 80년대 사이에 북한 정권으로부터 납치된 한국과 일본인 등 모든 피해자를 20만 명 이상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그레그 스탈라트요 미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북한 정권이 이런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re can be no reconciliation, no development, no prosperity, no security guarantees without human rights.
북한의 인권 개선 없이는 화해와 발전, 번영, 안전보장이 어렵다는 걸 북한 정부가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스칼라트 총장은 모든 납북자가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고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와 인권이 주어지도록 국제사회가 더 노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유엔 산하기구가 대북 인도적 지원에 필요한 금액을 1억 4천만 달러로 책정한 가운데 외부 지원이 다른 곳에 전용되어 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스스로 취약계층을 돌볼 수 있는데도 사치품 수입이나 핵무기 개발에 돈을 쓰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정권이 국제사회의 지원을 무기 개발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군대와 특권층에게 빼돌려왔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전 북한 주재 영국 대사는 북한에 전달되는 국제사회의 지원이 다른 곳에 전용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존 에버라드 전 북한 주재 영국 대사는 최근 한 토론회에서 VOA 기자를 만나 북한에서 일부 지원은 확실히 전용된다면서 이 문제를 추적하는 단체들에 의해 잘 기록됐다고 밝혔습니다.
Some aid is certainly diverted. This has been well recorded by a variety of bodies who've looked at the question.
2006년 2월부터 2008년 7월까지 평양에 주재했던 에버라드 전 대사는 국제사회 지원이 북한 내 필요한 수혜자에게 전달되기도 한다면서도 전용을 막기 위해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하고 적극적인 감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제는 북한 스스로 취약계층을 돌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벤자민 실버스타인 스팀슨 센터 개건연구원은 북한은 실제로 취약계층을 돌볼 수 있는 예산이 있지만 대도시 개발이나 스키장 건설 등에 먼저 돈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취약계층에 식량 등 동일한 지원을 제공할 능력이 충분히 있지만 다른 곳에 돈을 쓰기로 결정했다며 취약계층 지원은 북한의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Would be fully capable of giving the same things to the needy population that food aid is supposed to provide. But they're choosing to not do it.
실버스타인 연구원은 이어 매년 UN 지원을 받아가는 북한 정권이 지원 규모의 6배에 달하는 사치품을 수입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국민들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북한 정부에 있으며 북한 정권은 최소한 국민들이 가난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도록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Primarily responsible for their own population and for at the very least getting rid of the obstacles that are preventing people.
이 같은 문제들 때문에 전문가들은 지원에 따른 분배 감시가 더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 연구 단체 아이스트리트의 메건 리스 선임 연구원은 북한 주민들이 비정부 기구로부터 지원을 직접 받도록 해야 한다면서 북한 정부와 분리해 주민만 지원함으로써 구호 활동에 나선 미국인과 한국인들을 직접 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people seeing that the people are getting aid directly from these NGOs. So therefore you start to divorce aid
전문가들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1995년 고난의 행군 때부터 시작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면서 매년 국제사회가 상당한 규모의 지원을 하는데도 북한 취약계층의 위기가 계속된다는 것은 북한 정권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 국무부도 지난 8일 VOA에 북한인들이 처한 오랜 인도적 위기는 오로지 북한 정권이 자초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이 핵과 무기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자금과 재원을 주민용으로 돌린다면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이 대북 지원 비용으로 요청한 1억 1,100만 달러를 완전히 충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매주 월요일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북한 당국이 최근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북한 사회에 만연한 세도주의와 부정부패를 뿌리 뽑겠다는 것인데요. 전문가들은 부정부패의 뿌리가 워낙 깊고 구조화돼 있어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당국이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0일 일면에 게재한 사설에서 간부들의 세도와 부정부패를 이적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세도와 부패가 일심단결을 파괴하고 좀먹는 위험한 독소로 보고 그와의 전쟁을 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부패 척결에 나선 것은 최근 내부 상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월 핵경제 병진 노선 대신 경제발전 총력 집중 노선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체제로 인해 주민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지자 간부들을 다그치면서 민심을 다독이겠다는 것이라고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말했습니다.
북한이 지금 유엔의 대북 제재로 인해서 식량, 뭐 돈, 뭐 식료품 모든 게 고갈되니까 아마 부정부패 내부도 성행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아마 노동신문이 그와 같은 보도를 해서 일종의 북한의 전체 당, 뭐 군, 정 간부들을 말하자면 경고하는 그런 기사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세도주의와 부패 척결에 나섰다는 소식에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간부들의 세도가 도를 넘은 것은 사실이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권력 횡포에는 비할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김정은 위원장은 2015년 4월 자신에게 고분고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을 공개 처형한 것을 비롯해 간부 300여 명을 숙청했습니다. 노동당 39실 간부였다가 미국으로 망명한 리정호 씨가 VOA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제가 망명하던 2014년도에는 장성택을 비롯한 고위급 간부들에 대한 대대적인 초인과 숙청이 있던 매우 살벌한 시기였습니다. 그때 보면은 그 본인들은 물론 그 주군들과 가족들, 심지어 어린 자식들까지 포함해서 수백 명을 고사총으로 초용했고 또 그와 연루된 수천 명의 사람들을 숙청하는 매우 잔인한 시기였습니다. 그때 제가 함께 알고 지내던 여러 명의 고위급 간부들도 끔찍하게 고사총으로 초용됐고 또 우리 자식들이 알고 있던 친구들도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우린 그런 광경을 목격하면서 강한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비극적인 상황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정부패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에서는 농토와 산림은 물론이고 공장, 기업소, 탄광 그리고 주민들의 노동력과 재산까지 모든 것이 사실상 김정은 정권의 소유물이 돼 있습니다. 또 북한 정권은 충성자금이라는 명목으로 매년 100여 개의 무역회사와 은행, 금광, 기업, 해외 노동자들로부터 수백만, 수천만 달러를 상납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아진 외환은 호화유람선, 벤츠 자동차, 양주, 보석, 시계, 향수 등 사치품을 구입하는 데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고 지도자가 부패와의 전쟁을 외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안찬일 소장은 말합니다.
부정부패니 뭐 뇌물이니 뭐 이런 걸 김정은 위원장이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요, 자가당착이요, 참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인데 결국 자기가 정치를 잘하고 인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았으면 왜 부정부패가 생기겠냐 이거죠.
탈북자들은 북한의 부패가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을 계기로 본격화됐다고 말합니다. 그 이전 김일성 주석 시절까지만 해도 부정부패가 그리 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1994년 7월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고 배급이 중단되는 등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부패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 너도나도 장마당에 뛰어들었는데 여기서 상인들과 관리 사이에 부패가 싹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주민들이 장마당에서 매대를 얻거나 단속을 피하려면 뇌물을 바치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함흥 출신으로 2001년 한국으로 망명한 탈북자 박광일 씨입니다.
장마당은 그 구역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금요가? 그러니까 거기만이 1,000명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들어가려고 놀러가는 사람은 2,000명이거든요. 근데 2,000명 다 모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장마당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간부들한테 좀 더 남보다 더 뇌물을 찔러주고 상납을 하고 그런 사람들도 우선적으로 장마당에 배정을 해주는 거죠.
또 상인들이 중국에서 물건을 들여오려면 우선 국가가 운영하는 무역회사에 뇌물을 바쳐 무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물건을 사서 국경을 통과하려면 세관원에 돈을 주어야 합니다. 이어 지방으로 화물을 실어 나르려면 통행증이 필요하고 운송 과정의 여러 검문초소도 통과해야 하는데 이때마다 보안원에게 돈을 찔러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안찬일 소장입니다.
열차를 탄다. 그럼 뭐 증명서 거부라는 교통안전원한테 바쳐야 되지. 영무원한테 바쳐야 되지. 외국에서 일단 뭐 물자가 좀 들어와야 되는데 중국에서 들어오는데 세관에서 검사해서 뭐 한 30% 빼앗기면 30%를 빼앗기느니 전체를 빼앗기느니 한 10% 정도 세관원에게 찔러주고 그다음에 또 장마당에서 자리 하나 잡으려면 또 안전원에게 찔러줘야 되고 또 뭐 검열 나오면 뭐 도당 간부들 뭐 군당 간부들 이런 사람들한테 찔러줘야 되고
북한 경제 중심은 장마당이 생기고 20여 년이 지나면서 국가 경제에서 시장으로 이동했습니다. 한국통일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북한에는 시장이 400개가 넘고 여기에 110만 명이 종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00년 이후에는 장마당에서 돈을 번 신흥부유층, 즉 돈주가 등장했습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2016년 5월 평양발 기사에 따르면 평양에는 상위 1%의 부자인 돈주들이 호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돈주들은 정부기관이나 군부의 공식 직함을 갖고 있으며 해외에서 기업을 운영하거나 평면 TV와 아파트 등을 거래하고 있습니다. 또 돈주들은 자라나 H&M 같은 외제 옷을 입고 몸매 관리를 위해 운동을 하며 거품 커피를 즐겨 마신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돈주들은 평양 주체탑 근처 식당에서 1인당 $48짜리 쇠고기 구이를 즐긴다는 소식도 덧붙였습니다. 특히 돈주들은 사업을 위해 권력기관과 밀착하면서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석탄과 철광석 같은 광물을 수출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탄광은 모두 국가 소유입니다. 따라서 돈주들은 고위층에 뇌물을 바치고 탄광 운영권을 확보하고 이익을 간부들과 나눈다고 탈북자 박광일 씨는 말했습니다.
정부에서 간부들한테 식량도 공급해줘야 되고 그런 걸 해줘야 되는데 전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탄은 생산을 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탄광을 그러니까 개인 돈만은 그런 개인한테 정부가 불법으로 임대를 해주는 거죠. 뒷돈을 챙겨가지고.
평양 시내는 현재 천여 대의 택시가 운행되고 있는데 이 중 60%는 돈주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래 택시는 국가기관이 운영하는 것인데 돈주가 뇌물을 바치고 대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탈북자들은 당정군 간부들이 부패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공식적으로 당 간부의 월급은 기껏해야 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돈으로는 장마당에서 고작 해야 2kg의 쌀밖에 살 수 없습니다. 간부들이 생활을 위해 돈주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안찬일 소장입니다.
당 간부나 뭐 보위원들이나 그 관료 공무원들이 사실 임금이라는 게 북한 돈으로 뭐
아니면 5천 원 내지 뭐 8천 원 이 정도밖에 안 받는데 실제로 북한 내에서 지금 뭐 충청강 이 부분 전부 위안화, 중국 돈이 정리되고 또 중청강이 나면 전부 달러가 유행되고 그러니까 북한 돈은 받아봤자 이게 휴지장이 되고 어쨌든 장마당에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이 물건을 받든 달러나 위안화를 받든 돈을 받아야 간부들도 생활이 유지되는데.
뇌물과 부정부패는 북한 사회에 하도 만연해 이제는 주민들의 일상이 됐다고 미국의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말합니다.
북한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직까지 사회주의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공산주의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사유재산도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부정부패가 심각할 수밖에 없고 모두 다 생존하기 위해 부정부패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고요. 북한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북한 주민은 뇌물을 바쳐야만 살 수 있다는 뜻에서 고인은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안전부는 안전하게 해먹고 보위부는 보이지 않게 해먹고 당일꾼들은 당당하게 해먹는다는 말도 나돌고 있습니다. 평양수뇌부도 부정부패의 심각성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당 조직지도부는 때때로 검열단을 조직해 평양과 지방에 파견하고 있습니다. 109 그룹파 또는 118 그룹파 등의 명칭을 가진 이 검열단은 주민들의 비사회주의적 활동과 당 간부들의 부정부패를 단속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안찬일 소장은 돈만 있으면 검열과 처벌은 얼마든지 피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가끔 중앙당이나 또 보이성이나 이런 데서 무슨 그룹바 상무조가 이제 TF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검열을 내리보내는데 뭐 내려가서 몇몇 사람 잡기는 잡죠. 뭐 너무 많이 받아보는 놈, 평소 미워하던 놈들 이제 밑에 지방 간부들이 찔러주면 그걸 갖다 이제 잡는 식으로 시범 게임에 몇 사람 잡긴 잡지만 그 외 나머지 이미 정착돼 있고 만연돼 있는 부패고리를 끊는다. 그건 김정은이가 내려가서 검열하고 해도 김정은도 못 끊는 게 북한의 부패고리이기 때문에
북한의 부정부패는 국제적으로도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 연례 인권 보고서는 북한에서 당 간부들과 보위 부원들의 부패가 경제와 사회 분야 전반에 만연돼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반부패 감시 단체인 국제 투명성 기구는 2016년부터 5년 연속 북한을 세계 최악의 부정부패 국가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용기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북한 날씨,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를 보내드립니다.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가 한데 어울려 사는 나라,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용감입니다. 위대한 정치인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발명가, 탐험가, 기업가
Bill Gates is the richest he's ever been.
이 미국의 대통령 1년간 보수가 40만 달러인데요. 게이츠는 그보다 두 배가
세계 최강의 아메리카를 건설하는데 앞장선 이들입니다.
네, 오늘의 미국이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 건국 초기 광대한
그러나 각계 각층에서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도 이 나라를 조화롭게 이끌어가는데 빼놓을 수 없는 공로자들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나이에 처음 붓을 들어
오늘 소개해드리는 마담 CJ 워커도 20년 동안 옷을 빠는 일을 했습니다.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이들도 이 사회의 영웅들입니다. Just singing in the rain, what a glorious feeling. 오늘날의 미국을 읽어놓은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 인물 아메리카. 매주 목요일 저녁과 금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